고린도후서 57번 메시지 사도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명 8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함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건축을 위함이라. 고린도인들과 우리는 이 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몇 메시지의 제목조차도 사도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이 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자신을 변명하지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생명을 가리키며 사도들은 그에 의해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하는 수단과 본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들이 말하는 분위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말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1장 17절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게 말한다고 하고 이제 그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이 앞뒤가 맞지 않는 비난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는 것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한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어리석게 말했다고 할 때 그는 주님을 따라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말하는 동기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장 19절에서 그는 그가 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즉 그의 말하는 영역이신 하나님 안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나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나의 분위기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 더욱이 나는 너희의 건축을 위해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변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건축을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소비하고 자신이 완전히 소비되기를 원한다. 나는 자신을 변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너희와 너희의 건축을 주의한다. 이것이 내 관심의 초점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도로 확신하여 받아들이도록 애쓰지 않는다. 나의 관심은 너희가 건축되는 것이다. 너희가 건축되는 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주기를 원한다. 소극적인 것들의 목록 20절에서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갈망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살며 몸으로 건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가 바라는 바와 같이 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고린도인들이 그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그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담대하게 대하고 그들을 징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부드럽거나 사랑스럽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과 어지러운 것을 언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논쟁, 말다툼, 싸움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중상하는 것은 비난하거나 악하게 말하는 것이며 수근수근하는 것은 은밀히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만함은 우쭐거리는 오만함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그 말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교만함과 동료입니다. 어지러움이라는 말은 또한 혼란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 같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너희를 섬기고 사역해왔다. 또 나는 이미 너희에게 한 서신을 보냈었었다. 만일 내가 너희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움으로 가득한 것을 본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이며 내 사역의 과련한 결과로 인해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내가 갈 때까지 너희 중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실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2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는 교리나 신학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 생활의 실행에 관계된 무엇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들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 생활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장들은 실제적인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분의 긍휼로 이 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11가지 소극적인 것들,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중상, 수근수근함, 거만함, 어지러움,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언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이 같은 것들이 발견될 수 있는지 의아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꿈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중상과 비평이 전혀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회 중에 일어설 때 아마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시작하는군. 이것은 일종의 비방이 아닙니까? 당신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당신은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전혀 경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0절에 언급된 항목들은 심각한 죄들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아한 죄들인지도 모릅니다. 더 문화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이들의 뒤에서 그들을 비평할 것입니다. 문화적이고 세련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비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른 이들에 대해 수군거리며 중상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거만한지 거만하지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거만한 영을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의 자세에서 외적으로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비록 당신이 교육받고 세련되고 문화적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당신의 거만한 자세를 숨길 수 없습니다. 20절에 있는 세련된 죄들과 함께 21절에서 바울은 심각한 죄들을 열거합니다. 이 모든 죄된 것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기어들어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 와서 믿는 이들 가운데 여전히 이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까봐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사역에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말씀을 가질 뿐 결론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더 숙고할 대상으로 열려있는 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12장에서 바울은 결론의 말을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용서가 없음, 13장 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8장에서와 또한 20장에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 번째로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이제까지 상황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 번째로 다시 오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 3절에서 바울은 계속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동안 믿는 이들 안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도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에 믿는 이들에 대한 강하고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3절은 몇몇 고린도인들이 바울에 관해 얼마나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는가를 강하게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같은 질문은 유대교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3절에 있는 바울의 대답을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약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강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내가 말하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냐? 누가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사역했는가? 유대교도들이었는가? 너희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했던 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너희가 나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었겠는가? 유대교도들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너희는 이미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가 고린도에 왔을 때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분배했다. 나를 통해, 특히 나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분배된 것은 사실이다. 독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너희를 향해 약하지 않다. 반대로 그는 너희 안에서 능력이 있다. 분명히 너희는 약한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누구를 통해 너희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받았는가? 너희는 유대교도들을 통해 그분을 얻지 않았다. 너희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너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강한 증거가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는 고린도인들을 붙들어주는 바울의 지혜를 봅니다. 그들은 교만함으로 그들이 약한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그들이 받은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그의 말을 통해 된 것임을 지적할 근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르셨으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약함은 10장 17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방면에서도 약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도록 몸 안에서 약해지기를 자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4절에서 바울은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믿는 이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산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약해지기를 자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로써 그들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수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믿는 이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사도들이 믿는 이들에 대해 약했으나 사실상 그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약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약한 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완성을 위해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약하게 되셨으며 그렇게 약하게 되심으로 그분은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속은 완성되었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들은 약하게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약하게 되는 목적은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들은 강한 방법으로 오지 않고 약한 방법으로, 즉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그들을 교도하고 그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실상 사도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절에 의하면 그들은 자원하여 약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약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있는 그분 안에서라는 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당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강하게 되는 것이지 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약하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기 위해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랑하는 믿는 이들아, 너희가 얼마나 많이 나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지 모르느냐. 너희가 한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내가 너희를 속이고 교활하게 행했다고 나를 비방할 때 너희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것이다. 나는 너희를 속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약하게 될 것이다. 4절에서 바울은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믿는 이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의미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이해로는 고린도에 세 번째로 올 때 바울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는 벌을 주기 위해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확증함.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며 확증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이 믿음에 있는지 그들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객관적인 믿음 안에 있다면 분명히 그는 주관적인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전체 내용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시험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는지를 그들이 인식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믿는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 그는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격이 있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버리운 자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만일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너희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너희는 자격이 있다. 5절에 함축된 사실에 근거하여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얼마나 멀리 길을 벗어났는지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사역에 의심을 품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모순된 자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는 자신과 사도들에게로 전환하여 그들은 그들 안에 살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별히 골칫거리인 고린도인들 가운데서 그들은 온전한 자격이 있고 버리운 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이것을 인식함으로 더 이상 사도들에 의해 의문을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너희 중에 몇몇은 버림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가지고 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할 것이다. 나는 자신을 확증했으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진실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확증을 가질 수 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믿는 이들의 선행이 사도들의 자격과 가르침임을 입증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그의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확증되고 건축될 수 있도록 그들의 선행을 관심했습니다. 7절에 있는 악이라는 단어는 12장 20절과 21절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 구절들에 나열된 죄에 관련된 11가지 것들에 연루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사도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도들이 버림받은 자들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는 이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식으로 말해야 했다는 사실은 고린도인들에게 더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것은 기분 좋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당신이 지금 행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같은 사람이 또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거나 나의 사역이 적극적인 결과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로 선을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이런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믿는 이들에게 바울의 상황이 아닌 그들 자신에 대해 염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위함.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는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시작에 있는 이는 이라는 말은 8절이 앞구절에서 언급된 것에 대한 설명임을 가리킵니다. 사도가 바라는 것은 사도들이 인정받은 자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믿는 이들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선을 행하도록 교도하는 것은 진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자신을 인정받은 자로 나타내거나 믿는 이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행하도록 사도들을 능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진리를 위하는 것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교도하는 것이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진리는 믿음의 내용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자기 변명은 진리에 상반되며 그것은 진리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거나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믿는 이들을 교도하는 것을 관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온전함.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서의 약함은 버림받은 자처럼 나타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도들이 버리운 자같이 나타날 때 그들은 믿는 이들에게 징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약합니다. 믿는 이들이 선을 행할 때 그들은 능력이 있으며 그들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사도들은 이를 심히 기뻐하며 이를 위해 즉 믿는 이들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함으로 번역된 말씀은 문자적으로 원상태로 회복함입니다. 그것은 수리함, 교정함, 다시 제자리에 둠, 보수함, 완전히 함께 묶음, 온전히 장비함, 잘 구비함, 온전함, 완전함, 교육함 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고린도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원상태로 회복되고 다시 제자리에 놓여지며 온전히 장비되고 교육되기를 원했습니다. 권위를 취하지 않음. 10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바울이 권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변명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장에는 바울이 사도였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인들에 대해 그의 사도의 직분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장부터 13장까지에서 그가 해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믿는 이들이 온전케 되고 건축되기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 장들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는 사도이나 그의 사도의 권위로 그의 입장을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의 실제적인 사역에 따라 여기에서 바울은 빗나간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화해시키기 위해 역사했습니다. 그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계가 조정되거나 바로잡혀지지 않는 한 고린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누림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믿는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마지막 장애를 제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이끌어 그들로 그분을 완전히 누리도록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어떻게 최고도로 그리스도를 그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또한 그를 가리는 장막으로 누리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고린도인들에게 썼을 당시 그들 대부분은 이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12장의 마지막 부분과 13장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을 그들의 넘치는 은혜요 그들의 매일의 능력이며 그들을 가려주는 거처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누림 안으로 이끌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 직분을 취하거나 그의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거나 그의 사도의 입장을 변명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사도의 어떠함.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는 한 가지를 의미했으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 그들은 무언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휘는 동일하나 사전들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언급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다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함으로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며 성장하여 교도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어떠함에 대한 바울의 이해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사도는 주관하고 다스리기 위해 그리스도께 권위를 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 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도에 대한 그러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관념은 전적으로 비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교황이나 적어도 대주교 같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장로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나 장로라는 말을 매우 불쾌하고 언짢은 언어의 뜻으로 묘사합니다. 이 어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성경적이어야 하며 종교적인 전통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사도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나는 결단코 권위나 다스리는 위치를 취하는 자를 의미하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며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게 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말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이해와 정의를 가지고 사도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고 그들을 성장하도록 도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있게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의 사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지위를 취하는 의미에서의 사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도라고 언급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황이라는 의미에서의 사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사역하는 노예라는 의미로서의 사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부류의 사도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